다섯 가지의 새것과 낡은 것의 비유. 두 번째, 복간 기독도보 제11 12기.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습니까? 옷은 복음의 외적인 역사를 가리키며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복음의 내적인 역사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옷과 포도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옷이 새것인가 낡은 것인가와 포도주가 새것인 것과 묵은 것인가는 차이가 없습니다. 옷은 외적인 것이며 포도주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삼고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으로서 그 이상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으므로 당신이 다시 무엇을 더하려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고 부활하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당신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로 세상 사람 앞에 살게 합니다. 영적인 의미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지만 육체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함을 말합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태엽, 즉 시계 안의 태엽과 같이 시계의 행동을 관리함이 되어 우리로 세상 사람 앞에 살 수 있게 함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왜 새 포도주를 낡은 병에 넣는다고 말하지 않고 낡은 부대에 넣는다고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포도주를 가죽부대에 넣었으므로 주님은 포도주를 병에다 넣으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왜 넣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고 오래된 포도주는 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다면 낡은 가죽부대가 새 포도주의 발효를 돕게 되고 낡은 가죽부대는 그 힘에 의해 터져서 포도주가 새게 되므로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왜 몇 가지, 즉 새 옷, 낡은 옷과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의 비유를 하셨는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옷은 우리의 보편적인 칭의를 가리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낡은 행위로 터진 곳을 기울 필요가 없고 다만 새 옷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친구들이여, 원래 우리의 구원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결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입을 새 옷을 주셨을 뿐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당신 안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밖에 새 옷을 입고 당신을 가리우고 장식할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새 포도주와 같은 일종의 힘이 있어 모든 옛것에 속한 것들을 떨쳐버리게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언급할 때마다 두 방면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다시 말한다면 구원은 두 방면으로 하나는 칭의요, 다른 하나는 거듭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의롭다함을 받고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새로운 위치를 얻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안의 일로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단지 칭의만을 주의하고 거듭났는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남만을 너무 주의하고 칭의를 주의하지 않으며 거듭남과 칭의가 두 가지 일로서 동시에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편파적인 말입니다. 칭의와 거듭남의 두 가지는 응당 균형 잡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세 개의 반드시가 있는데 나는 이제 두 개의 반드시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3장 7절의 반드시라는 글자는 거듭나야 하겠다이며 14절의 반드시는 들려야 하리니입니다. 7절과 14절의 반드시는 다 같은 글자입니다. 14절의 들려야 하리니는 객관적인 것으로 주 예수님이 들려야 죄사함을 받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7절에 거듭나야 하겠다는 주관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칭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때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간다면 매우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이 악을 행한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지는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까? 원치 않으실까? 많은 사람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합니다. 당신이 죄악 가운데 죄의 파도에 휩쓸릴 때 당신은 당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못하지만 당신이 잠시 멈추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셨으며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하길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우리의 양심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음을 알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알지만 자주 매우 힘들다고 느끼고 선을 행하려고 결심을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믿는 이는 생명의 변화가 있는데 당신 자신은 오히려 변화가 없음을 봅니다.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나도 그들과 똑같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는 변화가 있는데 당신에게는 변화가 없단 말입니까? 왜 당신의 생활과 행함은 이전과 똑같고 변화가 없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넘어짐과 범죄를 깨닫고 가서 옵니다. 당신은 영생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말하자면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나라는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힘을 내서 좋은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도 읽으면서 자신을 다스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3, 4일은 효과가 있지만 서너 달이 지나서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1, 2년 동안 지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배로 낡은 옷을 깊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구원받은 후에도 모든 외적인 것을 이기도록 마땅히 새 포도주, 곧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옷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느냐는 것입니다. 새 옷이 있는 사람은 다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듭난 생명을 우리 안에 두셨으므로 이제 이후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포도주는 복음의 능력이며 이 능력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며 모든 것을 이길 힘을 갖게 합니다. 새 가죽부대와 낡은 가죽부대. 가죽부대는 무슨 뜻입니까?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을 수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낡은 가죽부대가 우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낡은 옷이 우리가 아닌데 낡은 가죽부대가 우리이겠습니까? 응당 위아래 구절을 연결하여 보아야 합니다. 윗구절에서 말한 것이 한 가지 일이고 아래구절에서 말한 것이 또 다른 한 가지 일일 수가 없습니다. 윗구절의 낡은 옷은 우리 사람의 의를 가리키므로 아래구절의 낡은 가죽부대도 틀림없이 우리의 천연적인 좋은 행위를 가리킬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낡은 가죽부대는 앞구절의 금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금식은 자랑하는 말로 나는 세리와 달라서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며 십일조를 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자랑한다면 이것은 낡은 가죽부대인 것입니다. 낡은 가죽부대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좋았던 어떤 것이며 성질과 행위 등이 다른 사람보다 원래 좋았던 것을 말합니다. 낡은 가죽부대는 죄가 아니며 결코 터지지도 않습니다. 낡은 가죽부대는 우리의 천연적인 좋은 행위요. 구원받은 후에 자신을 의지해 행하는 선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갈라디아인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려 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너희는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의지해 들어온 후에 자신을 의지해 온전케 되려는 사람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입니다. 내가 매우 엄중하게 말하거니와 옛적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와 유대교가 함께할 때 두 가지가 여전히 다 보존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혼합의 결과로 기독교는 기독교 같지 않게 되었으며 유대교는 유대교 같지 않게 되어서 두 가지가 다 자기 것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천주교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섞어놓았는데 그들은 한 면에서 구약의 풍속과 예식을 사용하며 다른 한면에서는 외면적으로 신약의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성전은 땅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성전은 이미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유대교입니까? 아닙니다. 천주교가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천주교가 기독교라고 시인할 수 없으며 유대인도 결코 천주교가 유대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가장 심하게 핍박한 것이 바로 천주교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유대교를 기독교와 혼합시켰으며 이미 마치 터진 곳을 기운 것과 같은데 그 결과는 헤어짐이 더 심합니다. 기독교에 유대교를 더하면 결과는 무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을 때만 힘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신약의 규례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있으면 곧 안에 있는 이 능력이 당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체험이 없고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당신 안에 있는 어떤 법이 당신을 다스림을 느낄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시댁에 시누이가 매우 많아서 아주 쉽게 시비거리가 될까봐 매우 그녀의 말을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매우 말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친구 집에 갈 때마다 그에게 특별히 주의를 하며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라. 내가 말을 많이 할 때에는 내가 네 옷소매를 잡아당길 테니 너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의 아들에게서는 항상 끊임없이 말이 쏟아져 나왔고 그의 어머니가 옷소매를 잡아당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몇 마디만 더하게 해주면 그만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본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곁에서 그를 잡아당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밖에 나갈 때에는 결코 옆에서 그를 잡아당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친구 집에 갔을 때 처음에 상대방이 매우 정중하면 당신도 매우 정중합니다. 그러나 1시간 혹은 30분이 지나면 당신의 말솜씨가 갈수록 날카로워지는데 이때 당신 안에서 당신을 잡아당기며 됐다, 더 이상 말하면 경건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아내 소리를 듣고 대화를 멈춘다면 당신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체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것보다 몇백 배 더한 체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해야 하며 만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벽에다 써놓고 매일 그 써놓은 것을 보고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밖에 있었지만 신약의 율법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외면적인 금지이며 당신 자신이 해야 하고 머리에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은 돌비에 새긴 것으로 우리에게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신약은 신비에 새기는 것으로 우리로 지킬 능력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이에 쓴 교리가 우리를 일깨울 필요가 없으며 우리 안에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보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밖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유로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율법은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요 산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십계명을 말하고 8장은 생명주는 성령의 법을 말하는데 이 법은 생명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한 형제가 있는데 그는 글자를 거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의 체험이 매우 재밌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요한이서 7절에서 9절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기이하네. 어째서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내가 전에 예배당에 있을 때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는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난 것을 믿지 않고 예수가 부활승천한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로교의 목사이며 동시에 어떤 기독교 출판사에서 편집을 하지만 그는 기독교 안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내가 그의 신앙이 이와 같음을 알고 그와 왕래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가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이미 성령을 내 안에 거하게 하사 나의 집주인이 되게 하셨으니 이 집주인이 나에게 응당 왕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기도한 후에 응당 왕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응당 가서 그를 권면하고 만일 그가 듣지 않으면 그와 영원히 왕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이 처음에 성령이 나를 인도한 것과 같은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형제는 비록 그를 몰랐지만 그는 그 안에 새 포도주의 인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밖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신다면 그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그를 모르는 사람을 얕게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우리는 밖에 새 옷이 있을 뿐 아니라 안에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당신이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한다고 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 인하여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내적으로 새 가죽부대 안에 있는 새 포도주가 우리로 하여금 밖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묵은 포도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논조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은 결코 새 것을 마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묵은 술을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묵은 술이 좋고 새 술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묵은 포도주를 사람에게 주어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묵은 포도주는 이미 발효의 때가 지나가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오히려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는 것을 거절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묵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금식하고 헌금하고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것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려는 것은 무익하며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다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의 머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자라고 개선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이 만일 묵은 포도주만 마신다면 새로운 힘이 없으며 폭발하는 힘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효과가 없고 여전히 예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금식, 좋은 행위 등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려는 모든 것은 다 무용한 것입니다. 오직 이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